예, 열왕기하 17장에 와서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시기를 주전 722년경으로 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3천여 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그 정황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읽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파트로 나눈다면 첫 번째 파트는 1절에서 6절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파트는 역사적 서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냥 있었던 사건을 그 상황대로 설명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우리 마지막 읽은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역사적인 서술보다는 해석에 좀 포함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역사적인 기술이 많이 나오고 이제 약간씩 커멘터리가 나온다면 오늘 본문에는 약간의 역사적 진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당히 긴 커멘터리가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을 읽을 때는 우리가 좀 앞에 다른 구절을 읽었을 때하고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에 지금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을 해석하고 우리들에게 그 해석을 전달해주고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 서술인데요. 아수르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때 정황이 어땠는가 이제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왕, 그 이름이 선지자하고 겹치죠. 근데 여기 다른 사람이죠.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으로 세워져서 그가 다스린 지 9년 만에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호세아가 왕이 됐을 때 이미 전 세계적인 그 당시에 정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강대국이 일어나서 그 아수르에 의하여 그 당시 근동, 오늘 얘기한 뭐 중동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이 다 이 제국의 영향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동쪽에 있는 어떤 큰 확장되는 세력에 의해서 이제 침범을 당하는데 뭐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속국이 되는 거죠. 시리아도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여기 보니까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왔다라는 거죠. 문턱까지 와서 너도 항복하라 아니면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뭐 그 상황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이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당신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속한 그러한 속국이 되겠다. 경제적인 이익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조공을 드리기 시작한 거죠. 뭐 조공을 보통 그 당시에 드렸다면 뭐 그냥 편안하게 우리 집 사놓고 몰개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있는 거 다 그냥 벗어서 줘도 항상 모자른 이제 굉장히 이제 피를 빨아먹는 조공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나라의 형편이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호세아 왕이 이제 이 정황을 놓고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처음 그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이집트하고 관계가 좋아요. 사실 여로보암을 보호해줬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강대국이잖아요.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쳐다보니까 혹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보니까 애굽의 바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소라고 하는 바로. 이건 뭐 사운드 라이크 소지 소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소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보호해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 완전 이제 잘못 계산을 한 겁니다. 바로가 내가 너의 뒤를 봐주겠다 이러고 나니까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보냈던 조공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 정황이 굉장히 오늘날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게 중국이냐 미국이냐 뭐 이 사이에서 지금 어디에 기대면 좀 해결이 될까 등등. 이제 이때에 아수르는 뭐 당할 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아수르의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때는 뭐 살리러 오는 게 아니라 죽이러 오는 거죠. 이제는 끝이다. 내가 너에게 충분한 워닝을 줬고 지금도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끝났다. 이래가지고 호세아는 감금시켜 버리고 결국 그는 멸망당하게 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죽이는데 아, 참 잔인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칼날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성들을 가면요, 3년씩 애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적 제재를 가해서 둘러싸고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당시의 수도에 3년 동안이나 애워싸고 결국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호세아 제9년에 이스라엘은 패망당하고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지고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각 나라로 그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이게 아수르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방법은 뭐냐면은 민족을 죽여 없애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찢어가지고 다른 민족 사이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들이 다 정체성을 상실해서 결국은 여기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늘날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열왕기하가 언제 기록됐는지는 잘 모르니까 저로서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적 서술입니다. 아, 여러분 이제 이해 잘하셨죠?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이제 하는 겁니다. 마치 무슨 정치나 이런 뭐 경제에 대해서 커멘터리를 하듯이 오늘날 신문을 보면 해설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런 일종의 상황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런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해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해석을. 자,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럴 수 있죠. 호세아가 정치적으로 잘못 계산해서 호세아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배반해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결론을, 해석을. 또는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뭐 이런 일로 인하여 망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열왕기하를 기록한 저자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거야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지. 이게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건 그냥 신앙적인 해석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해석은 틀이 있어요. 틀, 렌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렌즈를 통해서 사건을 해석하느냐,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정황을 무슨 렌즈를 가지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이 해석은, 역사적인 해석은 아주 명확한 렌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렌즈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적 관점에서 준 해석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결국은 열왕기 상하, 심지어는 역대 상하, 이 모든 것들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키지 않고 그것을 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이다. 이제 이게 결론이란 말이죠. 그게 명확한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28장, 신명기 28장으로 가보세요. 앞부분으로 쭉 한번 쭉 나가보시면, 자, 신명기 28장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봤죠? 이 내용을. 신명기는 언약책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꼭 가지고 있어서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율법책. 근데 이 율법책의 28장에 가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처, 복과 반면에 율법을 배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나가도 돌아봐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네 하늘이 꽉 닫힐 것이다. 놋과 같이 되고 땅은 철과 같이 돼서 더 이상 네가 정상적인 농사를 통해서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차차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조여 들어가는 방법들을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언약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49절 신명기 28장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등등이죠.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끌고 올 것이다. 근데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은 언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고 그리고 그 용모가 아주 살벌한 민족이다. 이 군사들이 뭐 얼마나 살벌한 모습하고 왔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국률이라는 건 전혀 없다.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할 것 없이 그냥 짓밟아버리는 아주 무지막지한 군대가 올 것이다. 아수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52절을 한번 가보세요. 자,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애워싼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멸할 것이냐? 칼날로 너희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애워싸서 함락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고 신명기를 묵상하던 사람이라면 3년 동안 사마리아가 애워싸임을 당했을 때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금 임했구나. 자, 이때의 사마리아에서 누군가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사건이 곧 바로 뒤로 나오거든요. 이제 열왕기 하에 히스기야 사건을 보면 이 아수르의 왕이 북왕국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남왕국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을 애워싼단 말이죠. 똑같이 애워쌉니다. 예루살렘을 말라죽게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애워쌈을 당했을 때 그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라 그 순간에 깨닫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 어쨌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과정이 여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자, 63절까지 볼게요. 다시 우리 신명기 28장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게 대조법을 쓰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는 것을 기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 기쁘게 하시겠다. 굉장히 그 느낌을 확 주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힌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완전히 뽑힘을 당한다. 아주 그 강력한 표현이죠. 완전히 그냥 꺾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국률하시냐면 꺼져가는 불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근데 이때는 더 이상 no more 꺾어버리신다. 그리고 나서 6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다 예고한 겁니다. 너희를 다 흩어버리겠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너희의 정체성이 말살될 것이다. 이제 끝났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는 저자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저들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저들이 결국 신명기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대한 이 해석의 렌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죠. 우리가 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될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나의 영광을 구한다든지 내 스스로 인간의 방법대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성경 구절을 쭉 보면서 이번 주는 좀 무난하고 편안한 메시지를 좀 드리면 안 될까, 위로의 말씀, 다들 힘든데 근데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심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들으시라는데. 왜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를 했느냐, 무슨 범죄를 했느냐. 첫 번째,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범죄는 그들의 앞서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배웠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렇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이방 나라, 이웃 나라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가나안의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백성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 신통치 않았던 겁니다. 신통치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똑같으신 거예요, 백성들하고 사람들하고. 그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해. 그들의 풍요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쾌락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모든 계산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녹아들어요. 가는 곳마다 산당을 세워요. 가는 곳마다. 너무 재밌어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천지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보죠. 왜? 눈앞에 멋진 뭐 이렇게 자연의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멋진 언덕이 하나 있고 뭐 산이 있고 그러면 그 앞에 단을 세워요. 온갖 푸른 나무 아래 목상을 세웠다, 아세라상을 세웠다. 뭐예요? 아주 막 풍요로운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나무, 멋지게 생긴, 좀 이상하게 생긴, 좀 이렇게 보면 막 뭔가 마음이 뭉클한, 마음이 좀 위협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압도당할 만한 그런 나무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을 때 내가 정말 보기에 야, 이 나무는 정말 멋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왜 몰라요? 그걸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맞아요? 틀려요?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예, 찬송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멋진 나무를 보면 그 앞에다 엎드려서 절해. 네가 혹시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겠다. 정말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면서 여호와를 경놓게 했다. 여호와를 경놓게 했다. 성령을 근심뜨게 했다. 성령을 모독한다. 이런 오늘날의 그런 이미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범죄는 뭐냐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범죄, 범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냈던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을 지키라. 뭐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시는 것을 정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 계속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보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언약에 대한 리마인드. 그리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거든요. 돌아서라. Return. 죄로부터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돌아서라.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회개와 믿음의 이 촉구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거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귀를 막았어요.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했다. 이 두 가지 익스프레션이 나옵니다. 듣지 않았다, 귀를 막았다, 그 다음에 목을 곧게 했다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목이 곧은 백성.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 보죠. 근데 목이 곧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교만하다든지 뭔가 사람이 이렇게 좀 겸손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건데 사실 여기에 엄밀하게 그 의미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고집불통입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라, no. 숙여라, no. 끝까지 목이 고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고 하려고 하던 거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죠? 고집스럽다. 자, 이 이미지가 사도행전 7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시간이 잘 써야 되는데 이건 너무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라서 한번 보면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199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 7장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테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스테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그 일을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앞부분에. 근데 그 설교 뒷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맥스죠. 마지막 펀치라인을 날리는 거예요. 5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51절 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열왕기하 얘기 그대로 나오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시대에 이 랭귀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노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을 거슬렸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같이 죽였고, 여기 이제 예수님과 연결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가 박해했고 너희가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 선지자들은 끝끝내 의인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까지 했는데 이제 너희가 뭘 했느냐?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누가 와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권고를 듣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하나 있죠. 비유였는지 진짜 있던 인물인지 모르지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아주 거기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신음합니다. 이제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꼭 앞으로 그렇게 나타날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음부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제발 사람을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증거를 하면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천사가 간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들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들의 길을 막았다. 자, 이 말을 스데반이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마음이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양심의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면서 마지막에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게 선지자가 죽었던 모습을 그대로 스데반이 재현해내는 얘기입니다. 참 성경의 앞뒤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약의 백성들의 그 목이 고든 아주 스타번한 전혀 바뀌지 않는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무너지고 결국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유린당하고 어마어마한 환란이 그들에게 닥칠 때에도 목이 고든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들은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들의 고집스러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면 굉장히 좀 마음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버렸다. 여러분, 버렸다 그러니까 뭐냐, 그냥 버렸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걸 좀 강렬한 말로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They trashed. They trashed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trash 해버렸다. 만약에 지나가는데, 이건 뭐 좀 상징적인 거지만 어느 학생이 성경을 딱 가져다가 쓰레기통에다 확 던져버린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그냥 외형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섬찟할 거 아니야. 제가 왜 저러지?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알면서도 그것을 trashed, 그냥 내버리는.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이 부분은 좀 큰 그림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왜 이스라엘을 이처럼 심판하셨는가? 여기에 피 흘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공의가 무너졌다. 공의. 다시 말해서 무고한 피들이 흘려진다.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심판의 진노의 그 팔을 드시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무고한 피가 흘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 속에. 그 이방 나라가 아주 사람들이 사악하고 그들이 아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전혀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이 결정적인 클라이맥스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르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녀들을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천유를 배반하는 일이 아니냐, 우리 생각에는 그냥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정말 몰렉에게 너희 자녀들을 불로 태워드리지 마라.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기쁘심이 있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워닝을 주셨어요. 그러지 마라. 너희는 이방 사람처럼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여기 자녀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니 자기가 정 다급하면 지가 불태워 스스로 죽으면 되지 왜 자녀를 태워 죽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나보다 약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다 짓밟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녀는 당시의 개념으로 돌아갔을 때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 내 자녀를 불에 집어넣어서라도 나는 내 뜻을 이루겠다. 그거거든요. 어떤 사회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거, 너희 안에 공의가 없어졌다. 그게 뭐예요?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앞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하고 아모스거든요. 호세아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보니까 무고한 피를 흘린 자국들이 흥건하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악한 사람들의 발자국. 근데 발자국이 그냥 발자국이 아니야. 피로 물든 발자국이. 누구의 피예요? 짓밟힌 사람들의 피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많이 여기에 대해서 하시죠.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하나님의 마지막 분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 오늘날 뭐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일부는 정치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얘기하고 사실 더 중요한 얘기를 안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인권의 문제입니다. 힘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공의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항변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느냐. 이사야 59장 14절 15절에 이와 같은 시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던지는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롭게 살려는 자, 악을 떠나는 자들이 포상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심지어는 로마 시대를 살면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권세자들이 세워져 있느냐? 그들이 세워져 있는 것은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 표창하고 악한 일을 하면 심판하기 위해서 있다. 일반적인 사회, 양심에 대해서 뭔가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공의에 대한 그 기본적인 판단력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회를 보전해 나가시는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건 아니지, 아 이거는 옳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공의에 대해서도 완전히 허물어진, 어떻게 돼요? 무조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유린하고 저들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에 가책도 받지 않는 이런 시대,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려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6장 2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용했던 구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엎으시는 거죠. 자, 이 메시지를 다 굉장히 무겁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내릴 때에 저는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깊이 한번 고민해봤어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개인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그룹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과 맥이 통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유다는 뭐냐면 남왕국이죠. 유다는 다윗 왕의 후예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역사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에 나뉘어졌잖아요, 그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를 지켰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열 지파가 찢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찢어 나눴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제 사회적 역사적 평가로 본다면 이거를 조금 신명기적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면 또는 이 열왕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격리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구별시키심이 있었구나. 유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영영토록 너의 아들이 왕 노릇하리라.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다윗의 왕위를 지키시고 그 가문을 끊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 때문에 결국은 타락의 첨단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과 다윗 집을 찢어나갔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신 얘기죠. 이 교회, 이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타락의 첨단을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따로 찢어 보관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이뤄나가신다는 거죠. 찢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거룩하다 합니다. 거룩한 건 우리가 뭐 홀리 홀리 이게 아니라 구별됐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찢어냈다. 세상을 우리로부터 찢어내셨다. 그 안에 교회는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보호의 그 막 안에 들어와서 보존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처럼 사악하고 포악한 왕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타락의 길을 들어갔을 때 요 시대의 앞뒤로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보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종 다윗의 후손 아들들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아스 왕이 40년을 다스렸어요. 비교적 괜찮은 왕이에요. 끝에 좀 잘못되긴 했지만.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사예요. 아마사는 29년을 다스렸어요. 좋은 왕이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그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왕. 이사야 시대. 이사야의 예언이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시작이 되죠.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다스렸어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담도 좋은 왕이에요. 16년 동안 그 이후에 왕 하나가 아주 그냥 망조가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또 다시 등장을 해요. 이 앞부분에 나오는 4명의 왕의 연수만 더했더니 137년이 나왔어요. 이 험난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보존해 나가시죠. 실제로 열왕기 상하는 유다의 관점에서 써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교회를 향한 도전이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보세요.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뭐예요? 유다도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북왕국이 망하는 장면에 북왕국이 망하게 된 이유를 그들이 불신하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합니다. 유다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유다도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죠. 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삶을 세상에 표출하고 살 수 있을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단 이 소금의 짠맛을 다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세상을 답습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When God speaks,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Listen, 들어라.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회개하잖아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잖아요. 매일 회개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귀가 막히면 안 되죠. 우리의 목이 고주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성도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가 속한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경험해져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둔탁해지고 정말 힘없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느낌도 없는, 결국은 네가 잘못해서지, 결국은 네가 약한 건 네 책임이지, 누가 뭐 가난하라 그랬어? 누가 뭐 약하라 그랬어? 누가 이런 장애를 가지라 그랬어? 교회의 양심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답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 비록 세상의 파도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범람하려고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그것을 막아내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교회 들어와서 세상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성도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더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데 베케이션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니야. 필요한 거 다 해야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세상 공동체가 되어버렸을 때 우린 그 안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프로페셔널들이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요. 프로페셔널 크리스천들 돼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이 양심에 피 흘리는 양심이 찢기고 양심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하는 이러한 고민 속에 빠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욕망을 그대로 종교로 포장해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God is alive. It is a fearful thing to fall into the hands of God.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빠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교회 백성, 교회 가정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깊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방, 선교회 퉁퉁거리지 좀 마세요. 이제 좀 같이 고민하세요. 깊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